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간구할 때 언제라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앞에 다시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오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오직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에 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의 보좌로 나가겠습니다.
넘칠 때에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 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은혜입니다. 저희로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14일 전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청년을 통하여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에 익숙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르치시던 예루살렘 성전 권력을 가진 70인 공의회도 아니고 제자들과 성만찬을 가지신 마가의 다락방도 아니고 왜 그 시골 갈릴리로 가셨나요?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일하신 현장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잡힌 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갈릴리 해변에서 전파하시고 어부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곳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바로 그곳 현장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갈릴리에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 계신 그 갈릴리가 아니고 권력의 현장 예루살렘만 좋다고 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말씀 듣는 것, 찬양 부르는 것이 좋다고 하루에 몇 번씩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4년 동안 거리 두기로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저희도 예수님이 현재 계신 갈릴리로 따라가게 하소서. 베이직 통독반마다 기도로 마음을 합하여 시선이 갈릴리로 향하게 하시고 흩어져야 할 곳을 찾아 그곳에서 시선을 베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이직 교회를 이 땅에 11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갈릴리로 걸음을 옮길 때 강도 만난 자를 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돕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이들이 칠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G가 모여있는 곳마다 말씀, 기도, 성령으로 새롭게 예수님께 취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왜 예수인가, 왜 구원인가, 왜 성경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어 믿음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MG가 마이트 질, 강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 베이직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한 몸인 것을 다시 깨달아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도, 성령으로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베직 교회에만 계시지 않으시기에 현장 어디를 가든지 소명과 사명 따라 무별로 흩어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늘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저희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말씀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또 자녀를 낳는 것을 어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과는 어떻게 합치되는지 아니면 배치되는지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 아니오가 분명하고 또 이게 내 말인가 아니면은 이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가 거기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럴 때는 분명히 자기 의견과 생각임을 밝히는 것이죠. 혼란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가정생활, 결혼생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왜 이런 일에 대해서 당신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다고 믿는지를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이에요.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미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나 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도대체 결혼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는 없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충분히 내가 아는 입장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다. 내 의견을 말해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미혼 여성에 대해서, 미혼 이렇게 남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를 왜 들고 있느냐? 앞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음란한 문제와 관련해서 절제와 은사에 관한 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혼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는 다시 근거를 임박한 환란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그는 본인의 견해임을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은 결혼하는 편보다 낫지 않다고 말하는 이런 대담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출발점을 몇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첫째로 사심 없이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이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에게 결혼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와서 그냥 사역자가 되어라, 전문 사역자가 되어라. 바울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사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인이 사도됨을 들어서 나는 그렇게 간사한 마음이나 내 이해관계에 엇갈려서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주입식으로나 또 그 사람을 미혹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유혹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동기가 순전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미혼의 여성들이나 남성들에서 결혼한 것보다도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임박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 종말론적 신앙관이 긴박감과 함께 아주 굉장히 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예, 종말이 가깝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툴 것이고 해서 이게 종말이 가깝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24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환난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 가정을 가지는 것이 결코 이 환난을 이기는 것, 환난 때 신앙을 지키는 것, 환난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신하지 않는 것에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어서 그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결혼해서 아기를 갖거나 임신을 하거나 아기를 낳게 되면은 부녀자들이 특히 이런 환난이나 박해에 취약한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느냐. 혼자라면 어떻게든 해볼 터인데 어린 자녀와 아내가 있다면은 그런 박해의 시대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재림 사상 또 혹은 주님의 임박한 환난, 임박한 환난은 종말론적 묵시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무슨 뭐 명령이거나 그게 절대적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서 27절 28절 이렇게 이어갑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예. 그리고 또한 만약에 뭐 이혼을 했느냐 뭐 그렇다면 더 이상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남편이건 아내건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또 뭐 무슨 재혼을 하겠느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는 앞에서도 사실 이 기준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7장 우리가 앞에 그 앞에 7장 8절 9절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 만약 이혼을 했다면 또 사별을 했다면 그냥 혼자 지낼만 하면 혼자 지내라. 예. 그게 결혼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낫지. 그러나 만약 절제의 은사가 없다든지 혼자 살아가지고 더 죄를 짓는다든지 혼자 사는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든지 그럴 바에야 결혼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 결혼하는 것 자체가 미혼인 사람들에게 결혼하는 것 죄짓는 거 아니다. 그렇다고 뭐 결혼 안 한다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결혼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지만은 결혼은 신앙생활의 무슨 필수 불가결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결혼 때문에 생기는 육신의 고난들이 많을 텐데 이 환난 때는 그런 고난들의 환난이라는 고난과 박해가 겹쳐지게 되면은 신앙을 더욱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 삶을 더욱 단순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문자만 가지고 우리가 바울은 독신주의자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 사람도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게 훨씬 삶이 단순하고 삶의 짐이 가볍더라 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아끼는 차원에서 인생에 그 많은 짐을 지고 가기가 어려울 테니 꼭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독신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지금은 이런 얘기 우리가 말 필요도 없어요. 뭐 안 갈리는 사람이 더 많은데 뭐 이런 얘기 뭐하러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쩌면 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가정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란 말이죠. 따라서 남자에게 독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 에젤로 아내를 주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을 서로 도와갈 수 살 수 있는 결혼은 아름다운 삶이 분명하고 서로 모자라는 점을 보완할 수 있고 보충할 수 있다면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는 부부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혼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본인이 독신이 되어보니까 훨씬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다할 수 있고 주의 일에 매진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어서 주의 일을 더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은 본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결혼했더라면 내가 지금 독신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일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한 상태보다도 한 내가 3배쯤 더 일할 수 있었다. 본인이 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이 독신으로 지내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훨씬 더 몸이 가볍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건 존 스토트 그 사람의 얘기예요. 결혼 안 해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더 주님을 더 어렵게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단은 결혼 안 하면 안수 안 줍니다. 목사 혼자서 뭐 교회를 시끄럽게 할 일이 있습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을 어지럽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혼해야 안수를 주는 그런 교단도 대부분의 교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하라라 말아라 이게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서 또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이 말 자체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가 얘기하는 것은 결혼이건 결혼하지 않건 더 중요한 주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더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결혼할 수 있겠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이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라면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죠. 그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큰 밑바닥에 있는 얘기고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그런 밑바닥에서 흘러가는 것에 대한 곁가지 얘기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여기 지금 바울은 혼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비록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박해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신학적 기본 원칙을 다섯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없는 것 같이 살아야 하는 다섯 가지 원칙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없는 것 같이 살아라.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 세상은 곧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잠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없는 것 같이 살아라.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랍니다. 결혼했습니까? 지금 이혼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했습니까? 부부생활을 금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지만은 지금 아내가 마치 없는 자같이, 결혼했지만은 마치 남편이 없는 자같이 살아라. 바울의 얘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미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곳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경험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결혼과 구원받은 삶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예. 예,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마가복음 25절에 보면은 그런 이게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장가가지 않는다. 예?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장가나 시집 안 간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고 이게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그 기억이 아주 깊이 뇌리에 박힌 사람이에요. 아, 결혼이라는 건 세상의 제도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으로서 결혼이 주어진 것이지 결혼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 영원한 기준은 아니구나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미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결혼 생활이 아무리 뭐 행복하고 아무리 결혼 생활이 복되다고 할지라도 그게 지복은 아니라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신앙의 목적도 아니라는 것. 신앙은 그것보다 더 큰 차원이라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름을 빌어서 무슨 행복한 결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거나 아니면 부부 간의 관계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결혼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은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자녀도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고 그게 오히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길이지 배우자를 우상처럼 만들고 자녀를 우상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가정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자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뭐 무시하라, 박대하라 이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놓치지 말아라. 가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아라. 우선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둬라. 그 얘기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이나 고통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눈물 짓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곧 지나갑니다. 예. 슬픔도 고통도 곧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무슨 생활 기피증에 걸릴 것도 아니고 무슨 도피증에 걸릴 것도 아니고 무슨 중독에 빠질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무슨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까? 뭐 알코올에 중독되든 무슨 마약에 중독되든 예. 이런 중독에 빠지는 건 뭐예요? 울지 않는 자처럼 살면 될 일을 슬픔에 그냥 빠져드는 것을 지금 경계하라는 것이죠. 역으로 세 번째,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기쁜데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해요? 우리의 기쁨은 당연히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우리가 이 불신자들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쾌락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그런 즐거움이나 쾌락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이나 쾌락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매하는 자들을 없는 것 같이 하라. 매매하는 자들은 돈 있으면 하는 일이 뭡니까? 사고 파는 일이에요. 돈 때문에 사고 돈 때문에 파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팔겠죠. 그래서 그걸 돈 없는 자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돈이 많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는 아주 그냥 과소유, 과소비를 그냥 조건 없는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윤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소비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소유하면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요. 더 목마를 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의 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 더 많이 소비하고자 하는 것, 거기에 아주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팔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의 기준, 새로운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가난한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교만해지고 마음이 너무 부여해지면 천국이 있을 자리가 없죠. 애통할 줄 아는 건 남과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일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 보십시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지 않아요.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가진 거 집에 있는 거 다 쓸 수 있습니까? 집에 있는 여러분들 물건을 다 못 써서 생긴 게 당근 마켓 아닙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그 당시에는 당근 마켓이 있을 시절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많이 가지지 말라. 많이 소유하지 말라.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눠라. 어차피 다 못 쓰고 죽는데 죽을 때 쌓아놓고 죽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다 쓰지 못할 그 두고 가면 얼마나 이렇게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건 뭐 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 제물을 밤새 다 나누어 먹어야 화목 제물이죠. 지나면 못 먹게 되는데, 먹을 수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어떻게든지 그 화목 제물을 다 나누어 먹으라는 게 그 제물의 성격이듯이 우리가 가진 것 다 나누고 가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움켜쥐고 자자손손 남겨주겠다고 하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못 살리는 아주 지름길이 자식들한테 필요 없는 거 남겨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남겨줘서 자녀들이 잘 사는 거 뭐 보였습니까? 자기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자기가 성취의 욕구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게 부모의 욕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뭐 이게 높은 데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걸 이걸 우리가 무슨 뭐 금수저의 삶이래나? 여러분, 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참된 인생의 기쁨이지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불안만 있을 뿐이에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바닥에서 출발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지 출발점이 더 높아서 그 좋은 출발점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는 저 바닥에서 출발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힘으로 성취한 기쁨을 한 번도 일생 맛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오히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없는 것 같이 살아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삶의 원칙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은 단순한 삶을 살란 뜻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아,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뭐냐? 없는 것 같이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하는 삶이구나. 본질로 돌아가는 삶이구나. 아주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는 단순함의 의미를 지금 이 삶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심플 라이프의 의미나 기쁨이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의 것들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하고 안 하고도 이 단순한 삶, 단순성의 원칙, 이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신앙이란 뭡니까? 여러분, 겉실에 다 벗겨내는 거예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일상에 있는 것 다 벗겨내는 겁니다. 가진 것 다 드러내는 삶이에요. 신앙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다 제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 예.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왜 어렵습니까? 곰곰이 여러분들 살펴보면 인생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복잡해진 겁니다. 단순한 삶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모든 복잡한 것들을 하나의 초점으로 맞추어서 그분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춤으로써 삶이 아주 단순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벗겨내는 게 뭐예요? 일상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그 많은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복잡해집니까? 꼭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하다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수없이 하다가 인생이 복잡해지고 인생이 꼬여서 자기 힘으로 풀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없는 것 같이 살아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면 단순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결혼이든 비혼이든 그런 관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인생을 꼬이게 만드느냐. 그거 다 곧 없어질 것들인데 지나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진리, 사랑, 소망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여러분 삶은 저절로 단순해져요. 좋은 신앙인은 단순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정말 맛보지 못한 기쁨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성, 단순한 삶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이 변하려고 노력 안 해도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바꾸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바꾸려고 자꾸 다른 일을 하다가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단순하게 살지 해서 이것도 또 해보고 저것도 또 해보고 하다가 인생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 될 텐데 잠잠히 있는 게 어려워서 자꾸 더 많이 움직이다가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본질로 들어간다는 건 왜 back to basic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안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가 어려워요. 제발 성경만 좀 읽으세요. 제발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그것만 하고 있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차라리 와서 불러가지고 무슨 뭐 이런 저런 일을 시키면 좋을 텐데 일을 시키기를 하나 뭘 하라고 부탁을 하나 이 뭐야 이 교회는 근데 여러분 정말 신앙은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뭘 더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해질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단순하게 해주는 게 신앙의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건 마치 온 집안에 그냥 쓰레기처럼 어지럽혀놓고 흩어놓은 삶에 선반 몇 개 다는 거예요. 선반 달아서 가지런히 정리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무슨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금방 알아채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신앙인은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단숨에 알아채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물건을 갖다가 방에 온통 흩어놓고 살아오시고 어디 물건이 어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선반 몇 개 달아가지고 그냥 있을 자리에 그냥 두고 필요 없는 거 다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는 늘 머릿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복잡할 게 없어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삶을 따라가다가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무슨 뭐 믿음의 선배들이나 성경적 삶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 살면 뭐가 복잡해요?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고 밤에 해 지면 자고 예?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그냥 뭐 때를 따라 그냥 뭐 조금 좀 적게 먹고 예?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뭐 교회, 집, 뭐 또 교회, 집 어디 더 갈 텐데 자꾸 쓸데없이 여기저기 가고 뭐 어디 가야 되나 말 이번 여름에는 어디 가야 되나 연휴 때는 어디 가야 되나 어디 가면 뭐 할 텐데 예? 거기 뭐가 있는데 도대체 아마 가더라도 주님과 동행하시면 좋을 줄은 믿습니다만 남이 가면 뭐 못 살아 안 가면 남이 사면 뭐 안 사고 못 살아. 남이 뭔데? 나도 없고 자기도 없고 다 없어질 사람들인데. 왜 없어질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좋다면 그냥 뭐 안 하면 못 베깁니까? 아니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살아라, 제발. 아내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살고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살아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32절에 3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니 결혼했으면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걸 기쁘게 하느라고 주의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린다면 주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될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아니라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변하고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준을 놓치면 작은 기준들은 서로 상충하는 기준이 돼요. 그러면 기준끼리 부딪혀서 정리가 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뭐 결혼 안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안 하는 거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아내와 남편끼리 서로 순종하고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좀 속을 끓여도 그냥 끝까지 참고 그 자녀를 사랑 안에서 지키고 있으면 그냥 모든 것들이 순차대로 다 풀려갈 터인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뭐 대학은 여기 가야 되고 과외는 어디 가서 해야 되고 무슨 운동화는 뭘 신겨야 되고 이런 짓을 하다가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그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마음이 불안한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을 염려하게 된단 말이에요. 눈치 보게 된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면 뭐 좀 야단 맞는 날도 칭찬 맞는 날도 있겠지만 야단 때문에 코가 빠져가지고 직장 관둬야 되나 고민하지 않고 칭찬 받으면 좀 우쭐우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교만 떨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예.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셨거니 하나님 보내신 자라면 이 직장에서 내가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이외에 내가 뭘 더 할 일이 있냐. 그렇게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마음이 복잡해서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배우자들한테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죠. 그렇지만은 배우자가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그 배우자에게 그냥 그걸 어떻게 기쁘게 할 건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면 그건 이미 우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한테 이거 지금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초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흐트리지 않도록 내가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이나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삽니까? 그거 하나 변변히 대답 못하면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에? 이사야 43장 21절이 그 답 아닙니까?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찬송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자신을 위해 찬송하는 사람은 뭡니까? 나 이 옷 입었어. 나 이 차 타. 나 우리 이 동네 살고 있어. 내 아파트는 이 동네 있어. 예? 나 지금 오늘 저녁에 식당은 여기서 먹고 있어. 나 지금 해외여행은 이곳에서 와 있어. 예. 뭐 때문에 다 그걸 하고 있어요? 나를 찬송하는 삶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전부 네 자신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자신을 찬송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찬송하는 삶의 궤적으로 인간을 몰아가기 때문에 누구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는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실존 철학이 우리의 의미를 지금 규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존재케 한 원인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소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의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자를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 의자는 가치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앉았기 때문에 그 의자는 의자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 쓰면 그 의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이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마이크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마이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이게 뭐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은 그 마이크가 무슨 뭐 아무리 비싼 것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케 한 이유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 의미는 거기서 출발한다. 이 단순한 걸 놓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해도 답은 결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방황하는 겁니다. 인생이 왜 방황합니까? 왜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온갖 것에 의미를 찾습니까? 예. 내가 내 존재의 의미를 내 안에서 규명하고자 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내 존재는 내 의미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내 스펙으로부터 내 능력으로부터 내 무슨 뭐 대단한 걸로부터 나오는 게 그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건 자기 애라고 하는 그건 뭐 죄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증세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나로 인해서 기쁘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럼 설교가 좀 잘 된다는 기쁘겠죠. 설교 죽순 날은 그냥 코가 빠져가지고 눈치 보고 맞죠. 설교 안 좋았나? 악수 안 하면 설교를 안 좋았나? 그러겠죠. 맨날 그렇게 콩당콩당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단순히 이게 뭐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을 관통하는 어떤 원칙과 그 핵심이 있는데 그걸 붙들고 지금 바울은 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바울 얘기 들으면 결혼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사람은 독신 쪽이네. 여기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독신에 기울었는지 무슨 목적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36절 37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해도 잘하는 것이니라. 지금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약혼했냐? 웬만하면 약혼해도 결혼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혼 깨버려라. 그러나 부담이 되거든 해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가지고 뭐 여자가 홍기를 놓쳤느냐? 그럼 또 해라. 뭐 해도 죄 짓는 건 아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도대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그러나 마음을 정했다. 내가 아, 나는 독신으로 있겠다. 또 부득이 할 정도로 그렇게 책임 안 져도 될 사람 같으면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또 잘하는 것이다. 약혼녀도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도 혼자 살아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때는 곧 네로의 박해가 임박해 있고 정말 신앙을 이게 가지고 있다가 예? 뭐 사자 밥이 될런지 예? 그냥 뭐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쓰고 횃불처럼 거리에 그냥 예, 매달리게 될지 십자가에 매일지 피부를 벗겨질지 이런 날마다 이런 이 박해와 위험의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평상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 언제 지금 결혼하고 지금 이런 거 지금 생각할 겨를이 있냐. 이런 마음에서 하는 얘기다 이걸 해야죠. 그걸 우선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 그 이제 복음이 갓 전해지는 헬라 세계에 복음이 이제 갓 전해지는데 목숨이 10개 있어도 복음이 전해질까 말까 하는데 내 목숨 하나 걱정해서는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절박한 심정 이런 것들이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약혼자도 지금 괜히 약혼자 데려와가지고 그냥 또 어렵게 만들지 말고 예.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으면 약혼자 결혼해가지고 왜 힘들게 만들겠느냐. 그런 이렇게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이 그의 결론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끝내 바울은 양보를 안 하네. 끝내 안 해. 뭐 결혼도 좋다. 근데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 또. 하여튼 고집이 보이는 사람이죠. 한번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 이게 주 뜻 안에서 옳다고 믿는 건 양보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오죽하면 나중에 베드로하고도 싸우겠습니까? 베드로하고도. 베드로를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초대교회 베드로만 사도만 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 원칙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 가차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39절 40절은 또 재혼에 관한 얘기예요. 결론 또 이미 예상이 되죠. 재혼? 자,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또 그까지 얘기해놓고 또 혼자 있는 게 낫다. 끝까지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결혼했다가 사별하면은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뭐 결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별하거나 뭐 헤어져서 재혼할 때는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신앙 안에서 있어야 여러분 어려움이 오더라도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죠. 또한 그래도 내가 혼자 지내는 게 낫다. 그래도 혼자 지내는 게 낫는데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안심을 시켜요. 왜냐면 나도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서 내 생각대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게 성령이 나한테 주시는 생각이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 안 하면 인류가 지금 끊어질 판인데 한국이 50년이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판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럼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좀 생각해 보세요. 어쨌건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 정말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더없이 축복된 일이지만은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나 결혼을 하건 결혼을 하지 않건 독신이건 가장이건 그와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이 큰 원칙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은 지극히 단순한 삶이 될 것이고 그 단순함의 힘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도 우리 인생도 지켜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할 때 여러분들 결혼 이제 뭐 지금 한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더욱더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어서 좀 더 단순한 삶, 좀 더 심령이 가난한 삶, 좀 더 이웃과 나누는 삶, 그런 삶을 삶으로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또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바울대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우린 또 우리대로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결혼을 지키기도 힘든 사람이 있고 또 헤어지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다시 재혼해야 할 사정이지만 재혼하기도 어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되어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삶답게 이 땅의 것들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매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복잡한 세상, 선택해야 할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 속에서 오직 단순한 주님 한 분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아주 심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더 이상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오직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지극히 명료하고 단순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기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기준으로 삼아가는 아주 심플 라이프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머리가 명료한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삶, 단순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자기가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것,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주님, 우리 전 존재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 한 가지 깨닫는다면, 우리의 소유가 없다는 것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아깝지 않고 힘들지 않다고 믿습니다. 주님 받으셔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갈래를 다 모아서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어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한 주간의 삶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심플 라이프를 살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진정한 신앙인들 위해, 참된 그리스도인들, 아름다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